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예,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6절 30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07페이지인데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브라함의 아랍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간도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목사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기름 부심을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진짜 잘하네요. 아, 이건 진짜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돼. 아, 진짜요. 진짜 한 번 더 해야 돼. 예, 저는 이제 그때 부흥회 때문에 한국 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최 측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와 사진 쫙 찍어가지고, 예, 사진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진짜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주최 측에서도, 예, 참 새소망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또, 제일 많은 인원이 또 제일 또 잘하고, 제일 영감이 있고, 그래서 차장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돋보였다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 저한테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아주 올라갔어요. 아,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참 오늘 참 귀한 찬양 들었는데 감사하고요. 하나님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 연습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단한데. 오늘 말씀은요, 특별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하재봉 목사님이신데, 25년 전에 제가 오클라마에서 이곳으로 오기 전에 모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큰 영향을 주셨던 이 목사님이신데, 아주 귀하게 이렇게 발걸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와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셨어. 성경 66권을 보면 줄 거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릇만 되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 안 목사님 네 분과 여러분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웠사함에 이 종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당신의 마음만을 전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 앞에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을 한 2, 3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20년 전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즉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처음 만나면 처음은 좋았는데 점점 뭐 어떻게 될까요? 낡아지죠. 새 차를 샀다. 나중에는 낡아지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는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 갖고 포도주를 만났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 집은 거꾸로 들어간다. 처음엔 다 좋은 것을 내고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여기는 와보니까 처음에는 낮은 걸 냈다가 지금은 좋은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뭣도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이젠 점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해지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처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처음 내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별로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것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처음보다 지금이 좋아야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예.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과부나 고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 또한 병든 자가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이방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신 것을 사복음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과부는 과부고 병든 자는 병든 자였는데 육신은 병들었는데 마음은 죽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 마음에 사망이 있는 자를 찾아오시지 과부라고 해서 도와주고 고아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할 일이죠. 영적인 것은 내 마음이 죽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많은 뭐가 과부가 있었을 때 오직 바로 시돈 땅에 사는 사람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문둥병이가 있었는데 깨끗함을 받은 자는 나만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주님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마음의 사망이 올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하시지 마음의 사망이 없을 때는 절대 주님은 그 사람을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첩의 자식이니까 쫓아내라고 했지 물론 그것도 일종의 하나로 맞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문제에서는 다릅니다.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즉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은혜를 복음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느냐 은혜는 없고 은혜가 있느냐 율법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 보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과 짝이 돼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미 다 주셨어. 딴 거 줄 것이 없어. 다 이루어 주셨어.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율법과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고 예수와 다시 결혼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즉 거듭나는 순간 율법과 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하라 말라 십계명 보면 다 그거 아니니까 하라 말라. 그래서 율법의 약점은 뭐냐?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도 도와줄 수가 없어. 칭찬이 없다 이게요. 아무리 잘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율법의 약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고 넘어지고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대신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 죄 짓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요.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고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친히 이 말씀대로 살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는 뭐냐? 율법과 이혼을 하고 예수 앞에 가야 되는데 율법의 남편을 두고 예수 앞에 가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만약에 그냥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음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세상 얘기로 쓴 것이 아니라 율법과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성경 66권 보면 좋은 말씀은 다 기록해놓고 그림의 떡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관계를 모르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이 66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지킨다면 우리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왜? 이 말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 땅의 법도 우리가 못 지키는데 영적인 법을 지킨다? 이 자체가 벌써 교만입니다. 이 법은 누구만이 지키느냐? 하나님만이, 즉 예수만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덤으로 은혜를 입고 덤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잘 알다시피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에는 한번 지켜봐.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어?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해?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워? 너희들이 선해? 지켜보라고 준 거예요. 막상 율법이 내려오니까 거울과 같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이 죄를 깨달으라. 즉 죄인임을 깨닫고 뭐 하라고요? 두 손 들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문자 하나 나는 털끝 하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가 되오라? 예수 앞에 오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율법은 나를 떠나고 내가 죽으면 율법은 떠나고 예수 앞에 인도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듭나서 이 말씀대로 자꾸만 내가 살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지고 힘들어. 예수님은 안타깝지요.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도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율법과 이혼하고 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하고 오라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더 좋아주세요. 힘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자꾸만 부르짖고 있어.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혼하고 오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예, 1절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이따 읽습니다만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세상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 남편 죽으면 그 남편 법에서 벗어나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딴 남자한테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음부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먼저 볼게요. 2절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마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이게 세상법이죠. 우리가 딱 볼 때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냥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처음 거듭나는 순간 누구의 아내가 된 거예요? 율법의 아내. 그래서 율법을 여러 번 보고 뭐라고 해요? 시킵니다. 즉 몽학 선생 아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뭘 봐요? 하늘천 따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내가 잘하니까 이젠 그 나를 가르치던 선생이 대리님, 대리님 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근데 아직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앞에 종로를 사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종로를 사야 된대. 그래서 율법은, 율법과 은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남편은 비유로 얘기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세상 남편은 죽어요. 50년을 같이 살던 60년을 같이 죽어요. 그런데 율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안 죽으니까 내가 율법 앞에 해방되는 길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이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7장 1절에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보호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자. 그러면 율법 세상 남편은 죽는데 세상 남편은 죽어서 내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데 율법은 안 죽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과 이혼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여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내가 예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안 죽어.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봐요. 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다 살아있어. 그러면 율법의 남편은 나를 붙잡고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줍니다. 죽을 때까지 너는 내 거야. 안 놔줘. 근데 율법의 남편이 살아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치글거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지. 만약에 도와준다면 아까 로마서 7장 3절 남편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먼저 이혼하고 와라. 네가 먼저 죽어서 그 남편과 헤어지고 온다면 내가 다 도와주마.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서 깨달아서 로마서 7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내가 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거기서 놀란 거예요. 오늘은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냐? 바로 언제까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으면 율법과 나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세상의 원리화처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매일 예수님 앞에 울부짖어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말씀을 의지해서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길기 때문에 3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는 내용이요. 어느 여인이 딴 남자하고 이렇게 뭘 하다가 잡혔어. 누가 잡았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누가 잡았어요? 그렇죠. 율법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다면 그 여자를 잡지 않습니다. 율법이 잡고 누가 끌고 왔어요? 율법이 끌고 왔고 누가 정죄합니까? 율법이 정죄하죠. 돌로 치라 이거요. 그 서기관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누가 잡았다고요? 율법이. 누가 끌고 왔다고요? 율법이. 누가 정죄합니까? 율법이.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 여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서 그 여자를 간섭합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다 이제 떠나고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좀 가세요? 예. 네. 그러니까 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언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율법이 떠나게 됐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 가늠하다 딱 잡혔어. 현장을 잡혔어. 그러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현장에 잡혔어. 창피하다. 부끄럽다가 제일 먼저 이성적으로 떠오릅니다. 안 그래요? 예. 제일 먼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딱 뜨는 순간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뭘까요? 이제는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처음에는 창피하고 두 번째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올까요?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은 죽음이 오는 겁니다. 나는 이젠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게 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순간 이 여자가 죽으니까 거기 정죄하던 모든 율법사들이 율법들이 떠나요. 그 가차가 있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뒤로 쭉 읽어보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떠나니까 언제 떠났어요? 이 여자가 뭐가 오니? 마음의 사망이 오니. 로마서 7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율법은 언제까지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이 여자는 창피하다, 두렵다, 마음의 사망이 오니까 율법과는 자동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니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이제까지 그 힘으로 살아온 것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밟지 말라. 그 여자 힘으로 될까요? 아니죠. 이제 내가 네 안에서 내 마음을 네 마음에게 주면 너는 안 하게 돼. 네 힘은 안 돼. 내가 네 안에서 일할 거야. 언제 일합니까? 율법이 떠나야. 즉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어.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를 기다렸어. 왜 기다렸을까요? 이미 그 여자에게는 마음의 사망이 왔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동거남이요. 이 여자도 성경은 기록 안 됐지만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 욕심을, 이 정욕을 죽여달라고 몸부림을 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는 하루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끊을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14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 이제는 그 여자는 하다 이제 안 됐어. 이제 마지막에는 동거남까지도 같이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즉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어딜 찾아오셨어요? 바로 우물가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 뭐가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내가 죽은 자가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땐 다 잃어버린 아니요 죽은 자 율법과 이혼한 자를 가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래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자를 찾으러 왔어.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서도 다 은혜를 못 입어서 왜? 다 살아있어. 과부는 과부인데 육신적은 과부인데 마음에서는 과부가 아니야. 마음에서 죽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여인의 마음에 사망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 남편과 이혼한 관계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피로를 다 채워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한복음 5장에도 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 뭐요 목욕인가요? 하고 가면 물이 통하는데 그때 누가 병든 자가 있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에서 자유케 되죠. 그랬더니 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얘기를 왜 유독 그렇게 썼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물만 동하라. 내가 뛰어들어간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근데 이 중풍병자는 뭐 합니까? 거기 온 것은 자신이 알아요. 내가 먼저 가는 동안 딴 사람이 먼저 가는 걸 알아. 그러나 집에서도 안 되니까 거기 와서라도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자 온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내가 뛰어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즉 마음의 사망이 왔다 이게 마음의 주무금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먼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율법과 나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됩니다. 율법을 이혼하고 예수님 앞에 올 때 그 다음 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돼서 하나하나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신앙이 힘드냐? 왜 괴롭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대로 살아라, 고쳐라, 다듬어라. 그래서 백날 고쳐도 율법 앞에 의인이 없고 율법 앞에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아시고 다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약점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그분은 나의 것을 다 요구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보다는 지금이 20년 전보다는 지금이 1년 전보다는 지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하면 할수록 괴롭습니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면 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자꾸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되지가 않습니다. 이 66권은 이것을 내가 읽고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솟아나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봐요.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은혜란 말을 많이 쓰죠. 예, 은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저 주었다. 선물이다. 맞아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준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죽은 자에게. 마음이 사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살아있는 자에게는 안 주어. 물만 동하라. 내가 뛰어들어갔다. 안 주어. 마음에 사망이 와서 나는 안 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안 돼. 이 마음의 사망이 온 자. 그래서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창피하다. 이젠 두렵다. 마음의 사망이 오니까 율법들은 정죄하던 사람들은 돌을 다 놓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갚아버려. 그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까이 감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전에는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마가복음 5장에도 12년 동안 혈루증 그런 여자, 아른 여자, 수많은 사람이 만졌죠. 그랬더니 한 여자의 입만 나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더라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야, 예수님만 손만 대면 돼. 예수님의 꿈에 한 번만 나타나면 다 나. 물론 그것도 맞지만, 바로 마음의 사망이 오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봤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년 동안 병을 알면서 의사란 의사, 의원은 의원은 다 찾아가 봤지만 다 안 되고 이젠 돈도 떨어지고 뭐만 남았더라. 성경에 보니까 죽을 날만 남았더라. 그러다가 믿음이 딱 들어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가리라 하고 예수님 뒤에 가서 손을 대는 순간 먼저 뭐가 왔어요? 은혜가 먼저 왔어요? 죽음이 먼저 왔어요? 죽음. 기독교의 능력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 서로 사랑하자 좋죠.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니까 예? 사랑은 뭐다? 수고예요. 수고는 딴 말로 하나를 한다면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냥 그게 희생.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감사드리고 놀란 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와 함께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 없습니다. 왜 희생이라고 하느냐? 봐요. 하나님도 희생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들을 보냈어.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희생하셨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봐요. 아내가 남편이 희생 없이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그거였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성전을 찾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까지 어느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아, 이 교회 사랑 없어. 목사님이 사랑 없어. 사모님이 아니요. 그럴 때는 저는 얘기합니다. 사랑이 뭔지는 아세요? 세상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어린애부터 희생을 하라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희생을 해야 되고 살과 뼈를 깎아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깎으세요. 절대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 가정에도 봐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랑자는 빼고 희생이에요. 희생. 오늘 그것까지 할 수도 없고. 하여간 그래서 이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줬어요. 그랬더니 내려오다가 뭐 했어요? 산에서 내려 던졌어. 왜? 못 지킨다.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만든 건 어떻게 했어요? 철회배 때 잠깐 얘기지만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다가 법궤를 만들고 그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피로 덮지요. 왜? 못 지킨다. 그래서 율법 보지 마시고 피만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뭘 줬어요? 성막을 줬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성막을 줬는데 그 성막은 어디다 기록한지 아세요? 마음판에다. 철회배 때 말씀드렸죠. 마음에다. 그러니까 거기는 율법은 갖다 던지고 피로 덮어버리더니 성막은 마음판에 기록하니까 뭐 누가 알려주지 않은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겉에서 아무 순종하라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영어로 I know, I know. 근데 실상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로 아는 것이 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잔디 깎지 말래도 깎고, 동생 돌보지 말래도 돌봐. 그게 철 들은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 군대로 순종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내가 죽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다 심어줄 때 여기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119페이지 구약성경.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출애굽기 20장부터는 바로 십계명을 주는데 그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성막을 짓는 예물입니다. 9절. 무릇 내가 네게 뭐 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게 보이는 건 뭐냐면 모세의 마음판에다 심어준 겁니다. 보이는 대로 장막 시장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놓고는 우리 다같이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볼게요. 33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1101페이지 31장 33절부터 다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뭘 얘기한다고요? 3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31절부터요. 죄송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무슨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그럼 뭘까요? 율법이요. 우리 보고 하라. 그 율법이고, 새 언약은, 율법은 두 돌판에 주었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해준다?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준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니까 못 지켜. 밖에서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요. 남편이 아내 보고 이것 좀 하셔. 그러면 아내야. 그렇죠. 솔직한 예로.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백날 얘기해봐요. 안 들어. 사춘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약을 준다. 율법은 못 지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예, 보세요. 다시 한번.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어떻게 세운다는 겁니까? 왜 율법은 안 되느냐? 32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요? 그래요. 남편이잖아. 율법은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남편은 이걸 요구합니다. 이걸 요구하면 맞는 얘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다 보니까 그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남편을 내가 못 지키면 좀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예, 계속.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두 돌판이 아니라 이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두 돌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돌판에서 마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과 이혼하고 와라. 그러면 율법은 안 죽는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서고 보면 항상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나는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도 그랬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뭐하고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가 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 뭐라고요? 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가지라고 했지. 내가 가지가 돼야지. 아니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가지가 된 거요. 된다. 가지요, 우리는. 그러면 가지에게 능력이 있나요? 없죠. 포도나무, 나무의 진액을 가지에다 주면 그냥 되는 거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나무님, 나무님, 가만히 계세요. 가지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게 우상이요. 우상과 기독교 차이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야. 그러면 우리는 뭘 맺는 걸까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나무면 감을 맺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이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라고 될 필요도 없어. 그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가지지. 그러면 나는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배나무가 되기를 원하면 배의 진액을 내게 다 주니까 나는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중보기도 많이 하죠.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거 정확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중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안에 모든 걸 다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을 왜 못 만날까요? 비유로 드는데 이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 발전 전기를 직접 여러분의 집에 피아노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로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불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대면을 못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킨 다음에 변전소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집에 냉장고라든가 그렇죠? TV를 꽂으면 나오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도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내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예수 플러스 내가 되느냐, 나무 플러스 내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천국에 갔을 때 일은 실컷 했는데 난 널 모른다 해요. 그건 네가 한 거야. 내가 하면 왜 안 받을까요? 우리 속에는 선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조하고 또 노력하고 개조해도 우리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요.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선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가지에게 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조금만 더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기 탕자, 맏아들 비유가 나오죠. 예,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맏아들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탕자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봐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그 구절만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몇 절 보냐면 예, 27절부터 볼게요. 20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다같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이 한 결론은 뭐요? 여기까지 명을 어겼다 안 어겼다? 아니, 여기 가라 예, 저기 가라 예, 저기 가라 예. 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보고 명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근데 결국은 돌아온 게 뭐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다 탕진하고 다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새 신, 새 옷, 새 반지, 잔치까지 벌어져.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 앞에 의롭다 하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뭐요? 율법은 도요구에 결국 돌아온 것은 뭐요? 30년, 50년, 예수님이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건 없어. 괴로운 뿐이야. 예수는 믿어지니까 거듭나서 믿어지는데 교회 가자니 힘들고 안 오자니 괴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면 빼놓고 왜 그럴까요? 율법과 남편과 헤어져야 되는데 안 헤어지고 오니까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는 다 했어 이대로 크, 무하지 말라 하면 무하지 말라 했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율법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지만 나한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탕자처럼 탕자는 뭐였습니까? 탕진했다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됐다. 나는 아들로서도 안 되고 뭘서 안 돼. 죽음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려서 하나부터 백까지 꾸며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젠 율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완전히 내 마음에 사망이 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의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손으로 선하게 되고 예수님이 머리부터 팔끝까지 하나하나 고쳐지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고쳐봤자 율법은 이걸 잘못해서 또 고쳐. 그러니까 맨날 자유가 없어. 성경은 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 있느냐? 저는 성경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원래 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뿐이 몰라. 세상 얘기를 잘 못해.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얘기는 많은데 재주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말재주도 없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 아시다시피 말재도 없으니까 성경 비밀만 주세요. 그랬더니 좀 조금 주셨어. 그래서 좀 아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율법 앞에 충성하지 마세요. 결국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고 염소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거. 아들이 대답이 그거예요.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없더니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걸 그냥 세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딱 보면 아 내가 율법 앞에 충성해봤자 율법은 나를 인정하네 줘. 왜 율법 앞에 의롭함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따라하려고 그래 이 말씀대로. 없다고 했으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없다고 했는데 노력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바보예요? 뭐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 그리스도에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상관 안 한다 이거죠. 율법 앞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 왜? 남의 여자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은혜도 거저준다 공짜다 맞아요. 죽은 자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어차피 봤는데 2장 19절 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뭐라고 되는가?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함이라. 율법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이겁니까? 아니죠. 먼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쉽게 말하면 이혼하고 예수 앞에 돌아서야 해요. 그래 예수가 도와준다. 요한복음 4장 6장 8장 모든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힘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고 모르는 게 아니야. 도와주고 싶지만 남의 여자를 어떻게 도와주냐 이게 율법가요. 근데 율법은 안 죽어. 자꾸만 시키기만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이 말씀대로 충성하리라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또 힘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이 왔다 예수님을 섬겼다 예 율법을 섬겼다 왔다 가다 예수님도 헷갈리게 내 여잔가 봤더니 금방 또 율법한테 돌아가고 오늘은 죽었어. 그래서 아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가 싶더니 또 어느새 율법 남편한테 가서 순종하고 있고 헷갈려. 한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 끝까지 가서 염소새끼 결국은 염소새끼 하나 못 얻어먹던지 아니면 율법하고 완전히 끝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탕자처럼 하나부터 백까지 다 꾸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2분만 더 하고 마실게요.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떠나 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보시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불렀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되라 되리라. 아, 지금 읽었으면서도 모르세요? 또 보셔야 되지. 되라 되리라. 베드로 보고 되라고 했어요? 그럼 그 되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고 되리라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나는 가지야. 나는 나무고 나무에서 가지로 진액을 주면 너는 사과를 맺게 되면 너는 사과 열매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맺는 게 여기서 분명히 되리라요. 된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내라는 게 아니요.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콜링했으면 내가 불렀으면 너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에 진액을 주면 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나는 조금만 내가 가서 감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아. 예수님은 당신을 부른 것은 포도나무를 불렀으면 나는 죽으면 예수님의 포도 진액이 내 마음을 통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가 맺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도 내 삶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행복할 건데 왜 예수 믿음에서 불행하느냐. 코드가 안 맞아. 나는 너를 부른 것은 포도나무야. 근데 너는 자꾸만 네가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감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여기도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또 볼까요? 여기 한 구절. 에이 목사님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찾으려면 또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구절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속에서 되게 해준다. 너는 죽으면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마이크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가만히 계세요. 이제 나는 거듭났으니까 내가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되겠습니다. 그건 우상이요. 우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우상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하나를 했어도 나와 연결이 됐으면 그것이 100개, 1000개 하나님의 영광에 받는 거지만 네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와 동떨어진 일을 했으면 너는 상관이 없어. 물론 이 세상에는 박수를 받았지 야 사람들을 하지만 나와 하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나는 가지야.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그래서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예? 도마보고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했거든 즉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일한 예수님도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했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실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구약성경입니다. 19페이지 다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부터 보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하겠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해 죽었다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니라. 2절 다시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듯. 누가 번듯했나요? 하나님이.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5절부터 보면 4절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냐. 누가 만들어준다? 예, 아브라함 뭐 하면 돼요? 죽고 그 약속만 믿으면 돼. 그러면 그 약속대로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6절부터 7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되려고 했어. 실패했어.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고 아 나는 가지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율법과 이미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왜 신앙이 힘들지? 신앙에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왜 약속은 안 이루어지지? 율법과 이혼을 하세요. 율법은 안 죽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신앙은 죽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요. 사랑 소리 내타는지 말고 희생이요. 누가 하는 걸 보고 왜 안 하냐 하지만 희생이라 이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각자마다 은사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의 말씀으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